출애굽기 32번 메시지 만나의 체험. 출애굽기는 교리에 따라 쓰여진 것이 아니라 체험에 따라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후 주님은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썼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곳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에 대해 노를 바라는 대신에 주님은 씁쓸함을 달게 바꾸는 치료하는 나무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꼭 사흘 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에서 그분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멸망했으며 백성들은 주님께 찬송을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마라에서 백성들은 홍해에서의 그들의 체험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백성이 자녀들이며 이것이 처음 불평한 경우임을 아신 주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쓴물을 달게 바꾸셨습니다. 마라에서부터 백성들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열두 샘물이 흐르고 70종려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엘림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체험은 매우 흥분되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도 엘림에 이를 때마다 우리 역시 매우 흥분합니다. 엘림에서의 놀라운 체험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엘림에서의 흐르고 자라는 생명을 체험한 후 그들은 다른 상황, 그들에게 더 어려운 상황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규정에 의하면 낮과 밤이 있습니다. 낮 뒤에는 밤이 있으며 밤 뒤에는 새로운 낮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에게는 낮과 밤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홍해에서의 체험이 필요하며 또한 마라에서의 씁쓸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엘림에서의 흥분된 체험이 필요하며 또한 신광야에서의 체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에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이 있은 지 약 한 달 후였습니다. 유월절과 홍해에서의 체험과 엘림에서의 체험은 모두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놀라운 체험 후에 백성들은 구름 기둥에 의해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엘림에서의 체험 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육은 여전히 존재함. 모세와 아론에 대해 원망함. 출애굽기 1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기에서 우리는 세 편, 즉 원망하는 자들, 원망을 당하는 자들, 원망을 듣는 주님을 봅니다. 8절에 의하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모세는 그들의 원망으로 인해 백성에 대해 매우 불쾌했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아침에 그분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들을 위해 하늘에서 양식이 쏟아지리라 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메시지의 주제는 만나의 체험으로 정해졌지만 나의 실질적인 부담은 만나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담은 엘림에서의 놀라운 체험 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육이 여전히 존재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흐르는 열두 샘과 자라는 70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서의 흥분된 체험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에 의해 어려움을 당합니다. 엘림에서의 생수는 육을 씻어내지 못합니다. 소위 오순절적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육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성령 침례나 소위 두 번째 축복이라는 것을 체험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 침례에 대한 참된 체험조차도 엘림에서의 체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6장에 있는 기록이 가리키는 것처럼 엘림에서의 체험은 육과 함께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출애굽기가 교리에 따라 쓰여지지 않고 영적인 체험에 따라 쓰여졌음을 봅니다. 교리적인 이해에 의하면 엘림에 있는 흐르는 열두 샘과 자라는 70종려나무는 우리를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림에서의 흥분된 체험은 결코 이 결과를 갖지 못합니다. 16장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은 이를 입증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속되고 구원받았으며 마라에서 물의 치료를 체험했으며 엘림에서 샘과 종려나무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체험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16장에서 볼 수 있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리의 시각에 의해 조망한다면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체험의 견지에서 바라본다면 16장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의하면 엘리메스의 흥분된 시간들은 결코 믿는 이들을 성숙한 성도들로 만들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메스 체험을 가진 후 주님은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의 육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열두 샘이 흐르고 70종려나무가 자라는 흥분된 체험을 가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에 따라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두 샘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적셔주나 우리의 육신을 죽음에 넣지는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흐르는 샘을 더 체험할수록 우리의 육은 더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육을 감추려 한다면 당신은 엘림에 있는 샘과 종려나무의 체험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엘림에 있는 열두 샘의 체험은 항상 육의 드러남을 이끌어옵니다. 수년 전에 나는 성령 침례와 소위 두 번째 축복이라 하는 것에 대한 체험을 말하는 몇 권의 책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들은 믿는 이가 일단 이러한 체험을 하면 그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책들은 심지어 죄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질적인 체험은 이러한 주장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우리가 엘림에서 생수를 체험한 후에 우리의 육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숨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체험에서는 낮으로부터 밤으로의 불가피한 전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낮을 연장하거나 밤이 오는 것을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의 피상적인 상태를 꿰뚫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침례에 대한 체험에 관해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침례에 대한 참된 체험조차도 고작해야 엘리메서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이 체험들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으나 우리의 육을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그것들은 사실상 육을 더 드러나게 합니다. 엘리메서의 체험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육이 여전히 존재하여 드러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그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엘림에서 열두 샘물의 흥분된 체험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곧 우리 자신들이 바뀌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과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의 육신적인 방면들을 처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엘림에서의 열두 샘이 육 안에 있는 당신의 어떠함을 바꾸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가 이런 중점으로 깊은 인상을 받았으면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 분명하다면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 안에 팽배한 잘못된 관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엘리메서의 체험 후에도 우리의 육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 의해 엘림으로부터 출애굽기 16장에 묘사된 광야로 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였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엘림에서 생수를 마신 후에 불분명한 상황 안으로 이끌려질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런 부류의 불분명한 장소에서 우리의 육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드러남.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의 육은 자양분의 부족으로 인해 하늘에 속한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의 부족으로 인해 드러납니다. 만나에 대한 언급이 백성들의 원망과 관계 있는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만나가 우리의 육을 처리하기 위해 주어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역사는 엘림에 있는 샘에 의해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에 속한 만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먹는 문제에 관한 한 그들의 정욕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망은 사실 주님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많은 물을 마셨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은 흐르는 열두 샘에서 나오는 물로는 만족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마셔도 우리의 배고픔은 여전합니다. 한면으로는 우리의 갈증이 해소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는 우리의 배고픔이 만족될 필요가 있습니다. 열두샘은 우리의 목마름만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우리의 배고픔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에는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한 방면, 즉 성령 침례의 방면만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침례의 체험이 모든 것을 포함하며 믿는 이들의 모든 필요를 만족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있는 그림에 의하면 이런 부류의 체험은 모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림에는 열두 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백성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내적으로 그들에게는 필수적인 생명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생명 공급의 부족은 그들의 육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생명 공급이 부족할 때마다 우리의 육이 감춰져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체험을 점검해 본다면 엘림에서의 흥분된 체험을 가진 바로 그 이튿날 당신이 내적으로 불만스러운 느낌을 가졌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불만은 하늘에 속한 생명 공급이 부족한 데서, 즉 하늘에 속한 만나이신 그리스도가 부족한 데서 옵니다. 당신의 체험에서 당신은 아직 당신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마다 육과 육신의 정욕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육이 처리되는지 아십니까?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매일의 생명 공급이 되실 때만이 육이 처리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만족해 하실 때 이 만족은 우리의 육을 죽음에 넘기워지게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이 모든 믿는 이들의 체험입니다. 엘림에서 주님을 누린 후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육과 육신의 정욕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문제는 배고픔에 의해 야기됩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 영양이 부족합니다.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우리는 우리를 채우고 만족해하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는 지경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릴 때 우리는 완전히 만족합니다. 그때 우리의 육은 굴복되며 우리의 정욕은 처리를 받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정욕이 있는 육은 영단번에 처리되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부족하고 그리스도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배고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육과 정욕을 나타나게 하고 한 번 더 활동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육은 우리가 부활 안에서 영화롭게 된 몸을 가질 때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주 안에 있어 왔지만 내가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내게 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되지 않고 그분에 의해 만족되지 않는다면 나의 육은 여전히 활동적일 것입니다. 주 안에 수년 동안 있어 온 사람은 더 이상 육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이 반복하여 심지어 수백 회까지 처리받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로 만족될 때마다 정욕이 있는 육은 정복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자양분이신 그리스도가 부족할 때마다 육은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의 나의 부담은 다름 아닌 이 문제를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주님과의 체험에 관해 빛비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주 안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체험을 가진 후에도 당신의 육이 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왜 그런지 의아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엘림에 있는 열두 샘과 함께 하늘에 속한 만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바울이 살아있었다면 그러할지라도 매일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로 만족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바울도 여전히 육에 의해 어려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엘림에 있는 열두 샘들을 체험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만나이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배고픔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날마다의 생활에서 우리를 최고도로 돕는 것은 엘림에 있는 열두 샘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이따금 엘림에서의 체험이 옵니다. 기록이 가리키는 바대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속적인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에 참여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에 그들은 만나를 모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만나의 체험이 일상적이고 계속적인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하늘에 속한 만나의 신 그리스도를 먹는 체험이 매일매일 충분하다면 우리의 육과 정욕은 처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나가 부족할 때마다 정욕을 가진 육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15장 27절에 있는 엘림의 적극적인 체험 다음에 16장에 기록된 소극적인 체험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6장의 소극적인 체험은 민수기 11장에서 반복됩니다. 우리는 백성이 마라에서 원망할 때 주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음을 지적했습니다.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 불평할 때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은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백성이 원망할 때 모세는 한마디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진노하사 타는 불로 오셨습니다. 2절은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3절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소극적인 체험이 만나의 체험과 관계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가 부족할 때마다 육이 드러남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정욕은 우리에게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주님과의 과거의 체험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주님 안에 그토록 오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나는 늙은 사람이고 주님 안에 여러 해 동안 있었지만 여전히 현재의 생명 공급이신 주님이 필요함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내렸으며 매일 아침 거두어야 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급을 저장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어제 체험한 그리스도가 오늘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제의 만나를 보관하려 한다면 당신은 그것으로 양육받거나 만족하지 못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생명 공급으로 매일 체험해야 한다는 사실로 인상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공급이 부족할 때 우리의 육이 드러난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영 안에서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늘에 속한 만나이신 그리스도께 매일 참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영양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육이 일어날 것이며 정욕은 우리를 어지럽히고 주님과의 교통을 방해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만나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질 필요가 있으며 그분으로 만족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육을 처리하심,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이심. 이제 계속하여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육을 다루시기 위해 개입하심을 봅시다. 그분은 영광을 보이심으로써 그들의 육을 처리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교리적인 이해에 의하면 육신적인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엘림에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분의 영광은 그들이 죄의 광야에서 원망할 때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체험의 빛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엘림에서 놀랍고 흥분되는 체험을 할 때 주님의 영광의 느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다만 흥분에 열중했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주님의 영광은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불평하고 있을 때 여러 번 주님의 영광은 내게 나타났으며 이 나타나심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엘림에는 많은 흥분함이 있지만 주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나타남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원망할 때 가끔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주님을 따르며 추구할 때 그들의 육과 정욕은 여전히 활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그 이유는 그들에게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생명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께 원망했습니다. 원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추구할 때 가끔 우리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되며 교회나 교회 안의 인도자들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가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남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내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내가 불평하는 이유는 내게 영양분이신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며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들어왔는가? 회복 안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가? 차라리 교파 안에서 죽는 것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불평할 때 가끔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는 놀랍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주님께서 백성의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거듭거듭 말합니다. 12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주님께서 당신의 원망함을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 확신하십시오. 더욱이 당신이 원망할 때 그분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발생하는 모든 일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16장 7절에서 주님은 아침에 백성이 그분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남은 백성의 원망함을 멈추게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도 동일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가끔 영양분이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됩니다.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가 부족함은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내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두려움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처럼 우리는 가끔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창하며 집회에서 주님을 위해 간증할 때보다 더 유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멈춥니다. 당신은 주님의 영광이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나타났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 나타났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을 정죄함으로써 구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이런 이해도 우리의 체험에 의해 확증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은 우리를 정죄함으로써 구출하기 위해 오십니다. 우리에게 영양분이 부족하고 우리의 태도가 소극적일 때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원망하면서도 그분을 계속 추구합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는 교회나 장로들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회복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나에게 와서 교회에 대해 원망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왜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평하기를 멈추고 다만 교회 생활에 만족하는 게 어떠냐고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면으로는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않지만 또 한면으로는 교회 생활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원망하는 자들은 많은 경우에 깊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느끼고 그분이 그들을 치시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함으로써 구출하기 위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출하기를 보내심. 주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난 후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이 원한 고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을 채워주시고 그분의 충족시키심과 진노로 징계하심을 보이시려고 매출하기를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주님은 백성을 호되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민수기 11장에서 다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의하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곳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는 의미의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길에서 그러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갈망한 것을 주시어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는 영적으로 말해서 그분은 그들을 치시기 위해 오시며 그들은 영적 죽음을 당합니다. 메추라기를 누릴수록 그들은 더 맞습니다. 긴 기간 동안 아마 수년간 그들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발생한 후에야 주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만나가 간단히 주어진 것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만나가 쉽게 왔다는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어떤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에만 만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서의 체험에는 한 구절이 소요되었으나 만날 체험을 다루는 데에는 두 장이 소요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만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만나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라와 엘림에서의 체험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육이 드러나고 주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만나가 왔습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만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오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침 일찍 주님과의 시간 갖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그 이른 아침에 만나가 모아지지 않습니다. 만나가 부족한 이유는 만나를 줄 수 있는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은 많은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에만 만나가 주어진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이것은 만나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지점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만나는 속의 생명 공급이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의 육이 드러난 후에만 주어집니다. 만나는 우리가 엘리메서의 열두 샘보다 더한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만나, 하늘에 속한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마라에서 원망하고 주님이 모세에게 치유하는 나무를 보여주셨을 때에는 주께서 백성을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나무가 물속에 던져져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주님이 모세에게 그분이 그들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 대해 언짢으셨으며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 징계가 이루어진 후 만나가 보내졌습니다. 만나를 보낸 방법. 아침에 만나를 보낸 방법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만나는 항상 아침에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백성의 탐욕을 채우는 메추라기는 저녁에 왔습니다. 만나는 하루가 시작될 때 우리를 신선하게 하기 위해 옵니다. 만나는 아침에 보내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갖게 합니다. 이슬과 함께. 둘째로 만나는 이슬과 함께 왔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은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과 16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형태의 물, 마라에서의 물, 엘림에서의 열두 샘, 광야의 이슬을 봅니다. 우리는 이 세 종류의 물을 다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쓴 것이 달게 바뀐 물이 필요하고 열두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필요하며 이슬로 오는 물이 필요합니다. 사실 나는 샘에서 솟아나는 물보다도 이슬을 훨씬 더 귀히 여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새 예루살렘에는 이슬이 없고 생명수의 강의 흐름만이 있을 것임을 상기시킬지도 모릅니다. 새 예루살렘에 이슬이 없는 이유는 이슬은 차가운 밤 사이에 오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 주님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는 낮과 밤이 다 있습니다. 밤이 지난 후에는 우리를 부드럽게 적시는 주님 자신인 이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밤들을 통과해야 하고 어둠이 가득한 많은 상황들이 있으므로 우리를 적시는 신선한 이슬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은혜가 신선한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려옵니다. 우리가 아침에 주님과의 시간에 만나를 누리려면 그분을 이슬로 누려야 합니다. 만나는 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슬과 함께 옵니다. 사실은 이슬이 먼저 와서 만나가 내려올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쓴 것이 달게 변한 물과 함께 오지도 않고 열두샘에서 흐르는 물과 함께 오지도 않습니다. 만나는 이슬과 함께 옵니다. 우리에게 이슬이 있을 때는 언제나 만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신선케 하고 적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 하늘에 속한 생명 공급이신 그분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을 이슬에 관한 교리로 받지 말고 당신의 체험과 일치하는 말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중에 있는 어린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말씀이 그들의 체험과 맞는 것임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엘림에서 우리는 열두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체험했지만 이슬은 갖지 못했습니다. 엘림을 떠나자마자 우리는 속에서 메마름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나를 얻는 것의 기초인 아침 이슬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진해. 민수기 11장 9절은 또한 만나가 진해 내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진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군대로 배열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만나의 영양 공급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전쟁하는 군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만나에 대해 더 말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의 중점은 우리가 엘리메스의 놀랍고 열광적인 체험을 가진 후에도 육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함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육이 드러나는 것은 영양이 부족한 상태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채워져 우리의 배고픔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탐욕 있는 우리의 육이 또다시 드러날 것입니다.